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신의 가계도를 막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쉽지 않죠.
그쵸. 증조부모나 그 고조부모 세대까지만 가려고 해도 막 기록이 듬성듬성하고 이름조차 헷갈려서 엄청 막막했던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몇 세대만 지나도 그렇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100년, 200년이 아니라 무려 4000년 전의 기록을 추적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시간이나 연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말입니다.
와, 그건 정말 고대 역사의 연대를 측정한다는 건 단순히 낡은 종이 위에 숫자를 우리 현대 엑셀표에 막 옮겨 적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적 또 시간적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아주 복잡한 역사적 탐정 작업이죠.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시간의 의미를 먼저 해독해야 하니까요.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의 이번 탐구 여정에서는 로버트 바노이 박사와 테드 힐데브란트의 구약 역사 강의록을 바탕으로 성경 속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연대기를 추적해 볼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그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책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대목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브라이트는 이 족장 시대의 임명이나 뭐 명명법 그리고 그들의 생활 풍습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너무나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수백 년이나 수천 년 뒤에 후대 작가들이 그냥 상상해서 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고고학적 연구가 계속 축적될수록 죽장 이야기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오늘날 훨씬 강해졌습니다. 뭐 이름 짓는 방식이나 계약의 형태 같은 세부사항들은 꾸며내기엔 너무 정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이 이야기들의 뼈대에 진실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셈이군요. 무대가 진짜라는 건 확인을 했는데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정확히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4000년 전 족장들이 무슨 일기장에 기원전 2000년 5월 1일이다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대체 역사학자들은 이 까마득한 과거의 시간표를 도대체 어떻게 그려내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역산입니다. 과거의 어떤 불확실한 지점에서 현재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연대가 확실하게 고정된 후대의 특정 기점을 딱 잡고 거기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거 마치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시계를 보는 대신에 자동차의 주행거리, 그러니까 오도미터를 보고 출발 시간을 거꾸로 역산해내는 것과 같군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지금이 오후 5시인데 우리가 100km를 달려왔고 시속 50km로 달렸으니까 출발 시간은 오후 3시였겠구나 하고 계산하는 것처럼요.
네, 딱 그겁니다. 이 연대기 추적의 출발점, 즉 우리의 든든한 오도미터 기준점은 바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솔로몬 왕 재위 4년입니다. 학계에서 이 시기는 기원전 966년으로 거의 뭐 이견 없이 굳어져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의 역사 기록과 교차 검증이 뜻난 아주 단단한 바위 같은 연대죠.
아, 기원전 966년?
네, 우리는 이 966년이라는 단단한 바위에서 출발해서 과거를 향해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기록에 남겨진 숫자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함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징검다리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난 해가 솔로몬 재위 4년이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원전 966년에 480년을 더하니까 출애굽 연도는 기원전 1446년이 됩니다.
깔끔한 산수죠.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과거로 도약해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문 시간이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럼 아까 그 기원전 1446년에 430년을 더하니까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해가 기원전 1876년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쵸. 성경 곳곳에는 족장들의 나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 그 야곱이 태어날 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60세, 또 이삭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75세 때였으니까.
네, 그 세세한 나이들을 모두 합쳐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시점부터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까지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 기간이 정확히 215년으로 떨어집니다.
와, 215년. 솔로몬 성전 건축부터 출애굽까지 480년, 이집트 체류 430년, 가나안 체류 215년. 이 큼직한 시간 덩어리들을 기원전 966년 기준점에 계속 더해 나가면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연도를 얻어낼 수 있네요. 논리가 너무 명쾌하고 척척 맞는데요. 이 정도면 고대 연대기 측정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완벽한 타임라인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역사가의 작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바노이 박사의 강의록에서 인용된 슐츠라는 학자의 지적을 보면 학계에서는 아브라함의 연대를 두고 기원전 21세기부터 15세기까지 무려 600년 가까운 오차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네, 잠깐, 600년이요? 잠깐만요. 방금 우리가 오도미터 비유 들면서 계산했을 때는 숫자 하나 어긋나는 거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요? 산수가 틀렸을 리는 없고 기준점도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산수가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주행거리기의 단위 자체가 현대인인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와 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이 이 타임라인을 구축할 때 마주치는 거대한 암초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연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 아까 솔로몬 제위 4년에 480년을 더해서 기원전 1446년 찾았던 그 지점이군요.
맞아요. 그걸 학계에서는 조기 연대설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산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출애굽 시기를 기원전 1260년경으로 확 늦춰버립니다.
아니, 왜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면요. 이 학자들은 성경에 480년이라는 숫자를 달력상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어떤 도식적인 숫자, 스키매틱 넘버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도식적 숫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계산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80년이 실제 480년을 측정한 게 아니라 12세대 곱하기 40년을 상징하는 둥근 숫자, 즉 시대적 완성이나 충만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12세대를 표현한 거다.
네, 만약 실제 한 세대의 길이가 뭐 25년 정도였다면 12세대는 300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연대가 기원전 1200년대까지 당겨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480년을 정확히 지구가 태양을 480번 돌았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읽는데 고대인들은 충군의 긴 12세대의 시간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스케치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역사적 팩트를 찾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좀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심지어 그 중요한 파라오의 이름조차 안 적혀 있어서 교차 검증도 어렵잖아요. 이집트 왕들의 공동 통치 기간을 겹쳐서 센 건지 따로 센 건지도 막 헷갈리고요.
역사가들의 고충이 딱 그거예요. 하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건 기록이 틀렸다거나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았던 고대인들의 연대기적 방법론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달랐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우리가 고대인들이 모래 위에 쓱쓱 그려준 손지도 보면서 왜 킬로미터 단위로 안 맞냐고 따지는 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연대 해석의 차이가 첫 번째 암초라면 또 다른 암초는 뭡니까?
두 번째 암초는 해석의 문제를 완전히 넘어섭니다. 텍스트 자체가 서로 충돌해버려요.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 머물렀다고 계산했던 출애굽기 12장 40절 기억하시죠?
네, 그 430년이 아주 핵심 연결고리였잖아요.
근데 그 430년 기록은 현재 널리 쓰이는 히브리어 원본인 마소라 사본, 즉 MT에 기반한 내용이에요. 문제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쓰였던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 그러니까 LXT를 보면 이 구절이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적혀 있다고요? 어떻게 확 다른데요?
70인역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체류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잠깐만요. 가나안 땅이 포함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족장들 나이 더해서 가나안에 머문 시간이 정확히 215년이라고 계산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70인역 기록대로 이집트왕 가나안을 합쳐서 430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진짜 노예로 지낸 시간은 430년에서 가나안 기간 215년을 뺀 정확히 절반인 215년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거룩한 경전에서 200년이 넘는 시간이 그냥 날아간다고요?
그야말로 역사가들에게는 엄청난 두통거리고 초유의 난제죠. 이집트 노예 생활이 430년이었나? 아니면 215년이었나? 가장 권위 있는 두 고대 사본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역사가들은 텍스트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누군가 번역하다 영을 하나 빼먹은 것도 아닐 텐데.
이때부터는 언어학이나 인구통계학 같은 다른 과학적 단서들을 총동원해서 이 빈칸을 채워넣어야 하는 겁니다.
와, 완전 탐정 수사네요. 그럼 언어학적 단서부터 살펴보죠. 이 430년대 215년의 대결에서 언어학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줍니까?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4세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시거든요. 여기서 세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도르입니다.
4세대요. 현대에는 보통 한 세대를 길어야 30년 보잖아요. 그럼 4세대면 기껏해야 220년인데 그럼 430년도 안 맞고 215년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집트학자 K.A. 키친의 연구가 빛을 발하죠. 키친은 이 도르라는 단어를 현대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가리더어나 초기 아수리어 같은 주방국 고문어를 분석해보면 당시 도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25년이 아니라 80년 이상의 긴 생애 주기를 뜻하는 단위로 쓰였거든요.
아, 한 세대가 80년 이상이다. 그럼 4세대면 최소 320년에서 많게는 400년 가까이 되는 거군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했다고 한 거랑도 맥락이 맞고요. 그럼 언어학적으로는 215년 설보다는 430년 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언어학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생물학적 인구통계학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경 기록에 보면 탈출한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어요. 가족까지 다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 규모죠.
근데 야곱 가족이 처음 이집트 내려갔을 땐 종들 다 합쳐도 80명 남짓한 소규모였잖아요. 그 80명이 200만 명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 레오누드가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했어요. 8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려면 인구가 무려 1000배로 증가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은행 통장에 만 원 넣었는데 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리로 붙어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주 적절합니다. 레오누드가 이 복리 계산을 바탕으로 아주 재치 있는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 215년 만에 인구가 1000배씩 증가하는 이 어마어마한 속도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인구는 다윗왕 시대쯤 되면 20억 명이 넘고 프로기에는 2조 명, 예수님 시대에는 무려 2000조 명이 넘었을 거라는 겁니다.
2000조 명이요? 전 세계 인구 다 합쳐도 한참 모자라네요. 농담 섞인 분석이지만 215년 만에 200만 명으로 팽창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제대로 꼬집었네요.
그쵸. 반면에 구약학자 프란치 델리치의 계산법을 430년설에 적용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고 부부당 자녀를 6명 낳는다고 가정해서 10세대 동안 계산해 보는 거죠. 43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80명 남짓단 인구가 60만 명의 성인 남자를 배출하는 게 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완벽히 가능해집니다.
과학의 렌즈를 들이대니까 430년설이 압도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215년설 지지하는 쪽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신약성경의 사도바울 기록을 강력한 카드로 내밀지 않나요?
네,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 중 하나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후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생겼다고 말하거든요.
아, 그 반론이 왜 위협적인지 알겠네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이라면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가 총 430년이 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215년 더하기 이집트 215년 해야 딱 430년이 되니까 70인역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430년설 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그 언약의 시점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거듭 재확인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다시 약속하시잖아요.
아, 그 갈라디아서의 430년 시작점이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언약이 마지막으로 재확인된 야곱의 이집트 이주 시점이라면 430년설이 아무 모순 없이 굳건해지는 거군요. 와, 텍스트랑 과학, 역사가 논리를 주고받는 게 진짜 압권입니다. 근데 생모랑 얘기 나와서 말인데 강의록 보니까 한 학생이 되게 예리한 질문을 했더라고요.
오, 어떤 질문이었죠?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 역시 폐경기가 지났는데도 막 이방왕이 매력을 느낄 정도였잖아요. 학생 질문이 이거예요. 이런 비상식적인 수명과 노화 속도를 가진 고대인들에게 프란스 델리츠 같은 학자의 그 현대적 인구 계산법이나 생물학적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거죠.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훌륭한 질문이죠. 바노이 박사님도 그걸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 자체가 지금과 훨씬 달랐고 길었다는 건 단순히 수명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성의 생물학적 가임기나 매력 유지 기간 역시 현대인의 상식보다 훨씬 늦게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175년 사는 사람의 80세랑 80년 사는 우리 현대인의 80세는 생체 나이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가 말해주는 결론은 고대인의 수명이든 뭐 세대를 뜻하는 단어든 간에 현대적 렌즈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시대의 맥락 안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족장들의 연대기를 추적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기원전 1446년에서 480년을 빼는 단순한 산수가 절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충돌, 도구르라는 고대 언어학적 단어의 의미, 그리고 천배로 팽창하는 생물학적 퍼즐까지 모두 맞물려 있는 거대한 융합적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내용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누가 맞다 틀리다 정답을 가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고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오는 시대에 수천 년 전에 텍스트를 대할 때 우리는 현대인의 오만한 잣대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기록했고 세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역사적, 문화적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탐구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0년 뒤에 미래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 기록을 발굴했는데 우리의 달력 체계를 잃어버렸거나 우리가 쓰는 단어를 오해한다면 어떨까요?
오,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는데요?
그쵸. 그들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단어를 발굴하고는 아,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밀레니엄, 즉 천년을 살았던 초인들이었구나.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X세대라는 단어를 보고 X맨 같은 돌연변이를 살았다고 믿을지도 모르잖아요.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480년이나 4세대라는 단어를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듯이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팩트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미래인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행거리계는 지금 어디쯤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기준점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